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북한이 최근 이상 저온 현상으로 농업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8일 한국기상청은 3월 북한의 평균 기온이 0.9도로 평년의 1.4도보다 0.5도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고 눈도 많이 내렸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기상 상태가 북한의 작물 수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이상 기후는 특히 초여름에 수확하는 작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봄에 기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리와 밀, 감자의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태진 연구원은 북한에서 6월에서 7월 사이 수확하는 작물의 평균 생산량은 약 55만 톤에서 60만 톤인데요. 3월에 저온 현상이 이어진다면 올해는 수확량이 50만 톤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벼농사도 문제인데요. 권 선임 연구위원은 이상 저온 현상으로 모내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어서 벼농사도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이네요. 중국은 제조업, 즉 물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이 점점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노동력을 많이 쓰는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수입품 가운데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5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2011년에 와서는 약 4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같은 나라가 중국의 대체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유수의 다국적 소매 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리엔펑사가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의 양은 2011년에 전년 대비 52%나 성장했고요. 이 터키와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내는 양은 2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제조업체들이 중국을 떠나는 이유는 역시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 4대 직할시와 자치구를 포함한 중국 총 25개 성의 평균 최저임금은 22%나 상승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중국의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에 임금 인상률이 매년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건비가 가장 싼 쓰촨성 청두 역시 임금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는데요. 가령 청두에 있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부품업체인 팍스콘 같은 경우 2010년 이후 무려 3번이나 노동자 임금을 인상해서 3년 전만 해도 비숙련 근로자 임금이 한 달에 900위안이었지만 현재는 2,200위안으로 24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마지막 소식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로 일본 오키나와의 관광과 어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1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가가와 현의 5개 중학교와 오카야마 현의 3개 중학교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로 오키나와로 가려던 수학여행을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효고현의 한 고등학교는 이 수학여행지를 오키나와 주변 섬인 이시가키지마에서 홋카이도의 삿포로로 변경했는데요. 이시가키지마는 북한이 발사할 미사일 궤도 바로 아래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어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예, 북한의 미사일이 상공을 통과하는 오키나와 주변 해역은 이 4월 중순부터 참치잡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기간에는 어로 활동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어업협동조합 조합장은 이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이 참치잡이 기간이 대목인데 북한이 예고한 미사일 발사 기간에 어선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분노했습니다. 한 어부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기잡이에 나서야 하지만 미사일 파편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다고 불안했습니다. 고기잡이뿐만 아니라 해운업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하늘로 북한 미사일이 지나가는 이시가키지마와 요나구니지마를 연결하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업체는 이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그날 운행을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기사에 나오는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먼저 뉴스부터 들어보죠.
국가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 기업인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를 꼽았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저출산입니다. 최근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앞으로 무역에 2조 달러를 달성하는데 제약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노동력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낳는 평균 자녀 수는 2011년 기준으로 1.24명입니다. 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곳이라면 대개 유럽을 꼽는데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출산율이 평균 1.5명을 넘는다고 하니까 이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나 낮은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데는 기술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경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생존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대책을 마련하느라 현재 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48년 뒤인 2060년에 가서는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1.0%를 기록해서 이 한국 인구수가 1990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해지는군요. 주간 경제 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